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붙잡고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은혜롭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뒤돌아오곤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수험생들은 아마 대학 입시 고통이라고 할 것이고 직장인들은 아마 상사 동료들에게 겪는 스트레스라고 할 것이고 가정에서 부부끼리 겪는 갈등이 제일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답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무서운 것은 역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툭하면은 아 그냥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어도 그런 건 못한다. 이렇게 목숨을 놓고 아주 쉽게 턱턱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놓이면 다 살고 싶어 하지 뭐 죽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진짜 죽을 뻔했던 사람들, 큰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무서운 병과 싸워 이겨낸 사람들은 함부로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 구정 연휴를 시작으로 우리 교회는 2주 동안에 5건이 넘는 상이 났습니다. 어저께까지 제가 거의 매일 검은 양복을 입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육체의 죽음은 정말 누구의 죽음이 쉽겠습니까? 장례식에 참석해 보면 참 쉽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영적인 죽음의 비참함을 상징하죠. 영적인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이 사건을 서술하는데 무려 44절이나 되는 분량을 요한이 투자함으로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강조합니다. 11절에서 이 주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기 때문에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여 잠들었으면 이 나사로가 낫겠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은 문제의 본질을 보시고 제자들은 눈에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봅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예수님은 굉장히 쉽게 말씀하십니다. 죽음같이 힘든 상황을 예수님은 그냥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깨울 수 있다고 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말 표현을 주님이 쉽다고 하시니까 잠들었으니까 깨운다 하시니까 아 그럼 나사로가 이제 나아가고 있네요. 편안히 잠들었네요. 이렇게 그냥 탁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아직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에 숨어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한 거지 예수님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주님 이 말씀의 영적인 메시지를 캐치할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죠. 말씀이 바뀐 게 아니라 나의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영어를 모를 때는 아주 뭐 영어로 쓰여진 위대한 문학작품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도 그것을 감상하지 못했듯이 그러나 영어를 배우고 나면은 그 묘미를 감상할 수가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영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고 있다가 성령을 받고 나면은 그 의미를 캐치하죠.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임을 알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주님께서 내가 깨우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주님은 내가 깨우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문제가 지금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죽음처럼 힘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죽음을 쉽게 깨우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깨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십니다. 그가 죽음을 이기실 수 있다면 그가 이기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타이거 우즈나 로이 맥클로이를 쉽게 꺾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세상에 꺾지 못할 골퍼는 없죠.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되겠는가? 아니에요. 주님과 내가 얼마나 친한가가 문제지 문제의 난이도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제 본문부터 계속 강조되는 포인트는 주님이 왜 나사로가 죽은 곳까지 오시면서 이 며칠 동안을 계속 지체하셨을까? 어저께 본문에서 우리가 그걸 묵상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6절에 보면은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니라. 병들었단 말을 들으면 빨리 달려와야 되는데 주님이 일부러 마치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죽기를 기다린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전화도 안 되고 자동차도 없고 교통수단, 통신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있는 곳에서 주님이 있는 곳까지 오는데 이틀이에요. 근데 벌써 죽은 지 나흘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틀을 더 유하지 않았다고 해도 주님이 왔을 때 벌써 나사로는 죽은 지 이틀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그냥 나흘로 만든 것뿐인데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당시 사람이 죽으면 혼이 3일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3일이 지나서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죽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3일 안에 다시 살아나면 이것은 우연의 일치로도 해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어요. 주님이 일으키신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기적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추호의 의심도 없이 유대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틀이 지난 죽음을 이제 나흘이 되도록 이제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셨어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보면은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너무 슬로우하시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가? 상황 다 종료되고 시작하실 것인가? 라고 할 정도로 주님이 막 늦게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보기 위해서 불을 꺼버리듯이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다 끊긴 뒤에야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과 지가 같이 했다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힘을 좀 빌렸다. 왜 그거 있잖아요. 음식값 다 내고 나서 자기가 팁 한 몇천 원 넣으면서 같이 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의 불이 다 꺼지고 나서 이제 오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타이밍을 조절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죽음처럼 힘드는데 하나님이 너무 슬로우하게 오신다, 너무 느리게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 마음을 릴렉스하기를 바랍니다. 설익은 밥을 먹게 돼요. 때가 되지 않았는데 밥솥을 열면 설익은 밥을 먹게 되죠. 하나님이 때론 답답할 정도로 타이밍을 끌다가 오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 그 타이밍이 가장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그 사람을 보내서 말했을 때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들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병듭니다. 예수 잘 믿어도 사업이 어려움 옵니다. 문제로부터 우리가 열애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1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기 답이 딱 나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로의 죽음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틀이나 지체해서 오시고 그래서 절망이 끝에까지 가는 것을 기다리셨다고 오시는 까닭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든 고난 속에는 우리의 믿음의 어떤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믿음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저께 본문에 나오잖아요. 4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4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말씀과 오늘 15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브레이크드루를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때까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까지는 많은 기적들을 하셨지만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완전히 선포되는 그런 기적들은 아니었어요.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은 선지자들도 했지만 그 누구도 죽은 사람을 살려낸 적은 없었어요.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스승에서 보는 것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스테이지로 확 와버리는 거죠. 오늘날도 보면은 예수님을 마치 석가, 마호멧, 공자, 맹자 보듯이 믿는 분들이 있어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스승으로 존경해요. 그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 오기까지는 이 죽음을 통과해야 돼. 기독교는 내가 모른다는 겸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상처가 빨리 치유되기를 바라죠.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죠. 어려운 시험도 이제 좀 빨리 패스했으면 좋겠고 병도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고 우리 자식이 좋은 직장도 좀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이 과연 이 사람의 믿음을 키워줄 것이냐, 믿음을 성숙하게 할 것이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명확히 이해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가장 싱싱했나요? 여러분의 기도가 언제 가장 뜨거웠나요? 여러분의 인격이 그래도 언제 가장 깨끗하고 겸손하고 건강했나요? 제가 맞춰볼까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든 광야를 통과할 때였을 거예요. 여러분의 돈이 별로 없을 때 헌금 생활 여러분이 제일 성실히 하셨을걸요? 여러분의 자식이 제일 힘들 때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왔을걸요? 가족들도 제일 힘들었을 때, 제일 작은 집에 살 때 서로를 가장 사랑했을걸요? 가장 교회 생활 열심히 했을걸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상황이 호전되거나 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 당장 다음 달 월세도 없이 기도하던 때 하나님께 매달리던 사람이, 이 땅엔 오직 주밖에 없다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체가 늘어나고 관리할 비즈니스가 많아지니까 자기 바쁘니까, 사업이 바쁘니까 교회 일을 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걸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한 달에 만 원, 11조도 간신히 할 때 눈물과 감사에 젖어 있던 사람이 한 달에 천만 원 이상의 11조를 하게끔 하나님이 키워주셨는데 그때부터 헌금이 아깝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헌금하게 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가장 건강할 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는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대부분 안타깝게도. 잘 나가면서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죽음과도 같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과할 때입니다. 그때 가장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주님이 빨리 내 상황에 간섭해 주지 않나라고 불평하기 전에 이 광야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 영광이 될 것이 확실해지면 나의 믿음이 그만큼 깊어지고 깨끗해지고 커지고 성숙해졌다는 것이 딱 확인이 되면 주님은 지체 없이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오십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이 어느 부분이 죽어 있습니까? 자식 문제가 완전히 죽었습니까? 이건 도저히 가망이 없다. 사업 문제가 그냥 팍 죽었습니까? 전 최근에 외국 명문대학에서 학위를 하고 돌아온 부부의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그 명문대학에서 학위를 받아갖고 왔는데 둘다 지금 짭이 없는 거예요. 앞이 미래관이 완전히 불투명한 거죠. 옛날에는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만 받으면 한국에서 옛날 사시패스한 것처럼 떵떵거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수백, 수천 명이 앞날이 보이지가 않아요. 미래가 죽어버린 거죠. 그렇다고 뭐 백도 없고. 이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키우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스펙이 못한 사람들도 백이 없는 사람들도 또 다른 얘기를 들어보면 기적같이 또 좋은 자리를 찾은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건강 문제도 그렇습니다. 죽은 나사로처럼 지금 완전히 캄캄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깨우러 오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주님이 왜 빨리 오지 않나? 이렇게 애가 타십니까? 내 인생에 브레이크투루를 해야겠는데 캄캄합니다. 부활하고 싶습니다. 살아나고 싶습니까? 아직 살아있네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점검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아직도 교만의 가시가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상처의 가시가 너무 많습니다. 열등감과 독선과 이것을 예수님께서 뽑아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잠드는 사람 깨우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주님께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커질 것이냐, 믿음이 살아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아니냐.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음도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밖에서의 죽음은 절망이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음을 우리가 브레이크 뚫어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죽음 같은 광야를 브레이크 뚫어 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분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괜히 여러분 젊은 학생들 재수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러분에게 주는 어떤 그냥 대학교 쉽게 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엄청난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캐치하면 여러분은 남들보다 늦게 가는 것 같지만 훨씬 빠르게 갑니다. 요셉은 10대 다른 애들이 유학 가고 학원 가고 공부할 때 노예로 팔렸어요. 인생 늦게 가는 것 같았죠.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걸려도 올리지 못하는 총리 되신 자리를 30대 딱 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늦게 고난을 통해서 늦게 가는 것 같은데 실은 그게 하이웨이예요. 실은 그게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 지체되는 시간, 힘들어지는 이 시간을 너무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이 컨트롤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조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오늘 광야를 지나는 죽음 같은 고통을 지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를 오늘 깨우러 오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 믿음을 보시옵소서. 주께 영광이 돌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도 주님 깨우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도 주님에게는 이렇게 쉽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겸손해지고 성숙해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좀 죽음에서 깨워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